여러분, 누구나 성숙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숙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죠. 평생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상태로 머무르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숙한다, 다른 말로 철이 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을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숙은 삶에 대해서 입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숙은 삶에 대해서 입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에는요, 1차원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추우면 입습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좋아합니다. 누가 자신을 칭찬하면 기쁩니다. 굉장히 이것은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기쁨만 추구해서는 결코 성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 성숙이 이루어진다. 춥지만 따뜻합니다. 배고프지만 배부릅니다.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되었지만 내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입체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현재 생존해 계신데 만 102살이시거든요. 지금도 저술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강연 활동을 하시니까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분이 수필집 책을 하나 냈는데 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요, 100년을 살아보니였습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책 제목인 것 같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안에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했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그분이 100년 동안 인생을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행복이 뭘까? 좀 고생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 그게 행복으로 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았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무탈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무탈함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행복은 그러므로 입체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 전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왕관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그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첫 번째 팔복강해로 들어가는 서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여덟 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설교자로서 고백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팔복강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팔복 강해는요, 설교자로서 피하고 싶은 본문 가운데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내용이 깊고 넓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잘못 설교하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팔복 강해를 처음 볼 때 드는 느낌은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어렵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좀 억지가 들어간 온유함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온유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처지에 눌려 있으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어서 온유한 그런 온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예.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온유한 자는 예, 그런 사람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보통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팔복 강해를 곰곰이 묵상하고 좀 연구한 끝에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두 가지 열쇠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 이 팔복강해를 여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에 투신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투신하십시오. 그래야 열립니다. 이 투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던져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으셔야 비로소 이 산상수훈이 아 그렇구나 하고 눈에 보이고 열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 가셨는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걸 이해하자면요, 그 앞에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찾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세 개의 동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전파하시는 즉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역인가 하면 치유하심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뭘 먼저 하시는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더 다른 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행하신 핵심적인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를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신 가르치는 사역.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장 23절 맨 밑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 병은 안 돼. 아, 그 병은 의사한테 가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약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경중을 막론하고 뭐 감기를 걸려서 왔든지 뭐 중풍을 걸려서 왔든지 예수님은 다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닥치는 대로 다 치료해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요. 그걸 가르치고 있죠. 소문을 듣고 온 사방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이 있는데 수천 명이 앞에 잔뜩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줄을 길게 섰을 것입니다. 치유받으려고. 그 줄이 수 킬로미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몇십 킬로미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4장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수만 명이 거기 모여 있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돼 있죠. 무리. 예. 여러분, 무리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는요,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왜 왔습니까? 1차적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왔겠죠. 병 걸렸으니까, 자기가 병에 걸렸든지 자기 가족의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병 고침이 일어났는데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무리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왔던, 병 고침을 받으러 왔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제 신기한 거 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는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집에 갑니다. 신기한 거,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만 쫓아다니고,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리죠.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추종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이 무리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또 먹여주시죠.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또 예수님은 먹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면 또 무리들은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을 주님이 느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 주님께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대략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산으로 가셨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산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비로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 제가 설교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드린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리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뭔가를 보고 뭔가 받으면 돌아가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사역도 많이 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열쇠는 제자됨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산상수훈을 봐도 봐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보시면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어딜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인데 어딜까?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구절을 말씀하시겠지만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신데요.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20세기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존경받는 스승이다 하는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6장 8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제자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제자는 무리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의 모습에 아직도 많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명 소비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비하는 세상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요. 왜 돈을 법니까? 잘 쓰려고, 많이 쓰려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소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생활에도 들어온 겁니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예배를 사고 하나님 말씀도 돈 내고 사려고 그러고 교회 공동체도 사려고 하고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도 어느 상품이 더 좋은가 고르듯이 골라서 듣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 문화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측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찾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죠. 무리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추구하는데 뭔가 대단한 거, 뭔가 나를 뭉클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변화되었느냐, 그런 사람이 오늘날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달라져야 된다. 달라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제자를 원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15세기 수도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이죠.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아직 안 읽으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캐톨릭판입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을 해서 제가 이 책을 애용해서 많이 읽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제1권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죽음을 묵상함인데요. 23장이 사랑하는 이여, 네가 무엇이든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라, 지금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네가 무엇이든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라, 지금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잘할 겁니다. 언젠가는 충성할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한 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요 급한 거를 지나고 나면 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음이 와버린다는 거죠. 언제 죽는지 모르는데 내가 벌써 부름을 받았고 난 순간 확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젠가는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언젠가는 하겠다는 그 생각은 생각에 그치는 거고 언젠가는 이란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네가 무엇이든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라. 지금 하라. 언젠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돼야죠. 언젠가는이 아니고 바로 지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제자 될 때입니다. 지금 되셔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산상수훈의 은혜를 여는 두 번째 키는 복의 의미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복의 의미를 바로 알자. 이게 두 번째 키입니다. 첫 번째 키는 제자로서 투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키는 복의 의미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자,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는 첫마디 말씀입니다. 첫마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버티는 제자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문장이요.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시작하는 단어. 여기 3절 보시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심령으로 시작하는구나라고 보기 쉬운데 사실 원문에는 심령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요. 복 있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다 먼저 선언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게 원문의 순서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첫 단어는 복입니다. 복. 예. 지금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 문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복 있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요 말합니다. 복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유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복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걸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아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복을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복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이걸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보시고 아 그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것이 여기 1장 28절 함께 읽은 이 말씀인데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는 삶이라는 것이고 이게 인류의 삶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1장 28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구나. 복이 뭔가 하면 그 존재가 번성하는구나. 그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됨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예, 뭔가 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한마디로 형통하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보시면 무릎을 꿇자 돼 있죠. 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을 주신다도 바라크고요, 무릎을 꿇다도 바라크입니다. 두 개 같은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이 복되고 그래서 형통하다, 풍성하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릎을 꿇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바라크,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약성경에 또 하나 복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쉐르,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 여기서도 복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다.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내면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이 속에서 행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에쉐르라고 말합니다. 속에 있는 기쁨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바라크처럼 비슷하게 사용되는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에쉐르를 약간 발음을 달리해서 아슈아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이 아슈아르도 에쉐르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면의 기쁨을 뜻합니다. 근데 이 아슈아르란 말을 구약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곧다, 곧게 나아간다, go straight, 곧게 나아간다, 바른 삶을 산다. 이게 아슈아르란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잠언 23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말이 원어의 아슈아르입니다. 아슈아르, 바른 길로 가라. 자,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성경의 단어 바라크, 에쉐르 두 단어가 성경에 쓰이는데, 이 바라크는 외적인 형통이죠. 에쉐르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단어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느냐? 거기에 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뭐냐, 바른 길이 뭐냐,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 올바른 영성,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복의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형통이요 내적인 기쁨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형통이요 내적인 기쁨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신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오는 기쁨,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 상황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예, 진짜로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복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마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 유명한 서정 시인이죠.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렸으니까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행복. 물론 이 내용은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만은 이 시의 첫 구절을 저는 이 산상순을 읽는 제자의 마음에 적용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하면서 이제 시가 시작되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받는 것일까요? 예, 물론 사랑받는 것 중요하죠. 누구나 사랑받는 인생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의 답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죽습니다. 끝납니다. 언제인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끝납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뭔가를 하나라도 오늘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의 행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이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이거로구나. 그 복을 마음에 느끼시는 이 산상순을 읽으시면서 그 복을 간직하시고 삶에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할 만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인생은 아쉽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으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복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영예를 얻고 어떤 칭찬을 얻고 어떤 높임을 받고 하나님 어떤 찬사를 받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평안하게 무탈하게 사는가? 하나님,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더 고생하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고생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가슴 찢어보지 못하고 사랑 때문에 손해 봐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애쓰고 다투다가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더라도 욕먹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루라도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게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산상수훈의 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판에서 치유받느라고 주님만 만날 게 아니라 산에 올라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여 산으로 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여건이 되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아직은 내려놓기에 너무나 아까운 게 많습니다. 자존심도 아직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면 나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주여 언제 부르더라도 주를 위해서 주의 주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고생고생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생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편하게 살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활짝 웃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오늘 마음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키친오버터를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우리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